안녕하세요. 교포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5월 31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뉴욕라이프의 프리미엄 디파스 아카운트 PDA는 일시납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첫해 10% 이후 매년 5.0%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DA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험료 납부에 사용되어 실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뉴욕라이프 숀 초이, 최수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408-531-7702, 408-531-7702.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맞아요. 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러 소스들을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키워드가 하나 있잖아요. 바로 불확실성 속에서의 통제력 확보입니다.
네, 불확실성과 통제력, 정말 지금 이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들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 거시적인 국제 안보나 미국 정치의 거대한 지각 변동부터 시작해서 가장 미시적인 우리 동네 골목길의 안전 문제까지요.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게 파헤쳐 보시죠.
아주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글로벌 안보 무대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최근에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 움직임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거든요.
아, 네. 안 그래도 싱가포르 안보회의 관련 보도를 봤는데요. 그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처음 배운 원칙 있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거요.
아, 그렇죠. 포트폴리오 다각화죠.
네네. 지금 일본이나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같은 국가들이 국가 안보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두고 또 이 다각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미국이라는 절대적인 우량주 하나에 자국의 안보를 약간 올인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일제히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는 건데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왜 지금 와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걸까요? 그냥 중국 군사력이 너무 강해져서 그런 건가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상수도 당연히 존재하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결정적인 트리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아, 미국의 불확실성이요?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미국이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라는 그 대전제 자체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 국가들이 미국이라는 우량주를 당장 팔아치우고 동맹을 완전히 끊겠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아, 미국과의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핵심 뼈대는 굳건하게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100% 미국에만 의존하지는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나 외교 노선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지원이 끊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다층적 안보망을 미리 깔아두겠다는 겁니다. 자국 방위력을 대폭 키우고 영내 다른 국가들끼리도 서로 협력하는 투트랙 전략인 셈이죠.
듣고 보니까 한국의 상황이랑도 소름 돋게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한국 역시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국 방력을 키워야 하는 숙제가 있잖아요. 결국 플랜 A에만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통제 가능한 플랜 B와 C를 만드는 게 생존 공식이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안보라는 외부 울타리의 불확실성을 국가 차원에서 통제하려 한다면요. 국가 내부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통제력을 잃고 싶지 않아 하는 분야는 과연 어디일까요?
뭐니뭐니 해도 내 지갑 아닐까요? 경제적 안정이요.
그렇죠.
아무리 미사일을 밖에서 잘 막아내도 당장 내일 마트 가서 빵 살 돈이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바로 그 맥락에서 몰타 총선 결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로버트 아벨라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무려 사상 첫 4연속 집권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거든요.
와, 4연속 집권이요?
네. 그 원동력이 바로 강한 경제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4번 연속 집권할 정도로 경제가 탄탄하고 지지를 받았다면 당연히 압승을 거둬야 앞뒤가 맞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기사를 보면 야당과의 득표 격차가 오히려 아주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모순 속에 지금 전 세계 정치의 핵심 메커니즘이 숨어 있거든요. 거시적인 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고 노동당이 시스템을 훌륭하게 구축했다고 해도요.
네네.
4번 연속으로 집권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유권자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피로감이나 미시적인 불만들은 계속 차곡차곡 쌓이게 마련입니다.
아, 거시지표랑 내 삶이 똑같진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체감하는 생활물가 상승이나 작은 정책적 마찰들이 발생하잖아요.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갈 때 거창한 이념이나 노선을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통장 잔고를 먼저 생각하겠죠.
그렇죠. 내일의 생활비, 즉 체감 경제를 기준으로 현 정권의 통제력을 심판하는 겁니다. 격차가 줄었다는 건 경제 잘 이끌어온 건 인정하지만 내 일상의 팍팍함이 해결 안 되면 언제든 표를 걷어들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장인 셈이죠.
와, 유권자들의 표심이라는 게 참 무섭고도 실용적이네요. 거시적인 이념보다 내 집 앞에 체감 경제가 흔들릴 때 가장 냉정하게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글로벌 무대랑 유럽에서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불확실성의 진원지, 미국 내부 시스템은 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꼭 봐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충돌은 바로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과 선거 시스템을 둘러싼 상황, 그야말로 지각변동 그 자체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아예 룰 자체를 뜯어고치려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야구에 한번 비유해볼게요. 월드시리즈 결승전을 코앞에 두고 양팀이 열심히 몸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진이 나타나서 스트라이크 존을 조금 바꾸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인가요?
심판진이 아예 오늘부터 파울볼을 잡을 수 있는 관중석 구역을 절반으로 확 줄이겠다. 그리고 한 팀은 새 야구방망이를 사는데 예산을 무제한으로 막 써도 좋다. 이렇게 경기 당일에 선언해버리는 거랑 비슷합니다.
와, 아주 현실적이고 무서운 비유네요. 지금 대법원이 다루고 있는 사건들의 파급력이 딱 그 정도거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이 선거구 재조정 문제, 그리고 우편투표 유효성 범위, 정당과 후보 간의 선거자금 협조 지출 제한 규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 2026년 선거판 지형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근데 선거구 재조정이나 선거자금 규제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판세를 통째로 바꾼다는 건지 그 작동 원리가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 의회 권력 구도를 보시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하원이든 상원이든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차이가 정말 근소한 살얼음판 우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몇 석 차이 안 나죠?
이런 초박빙 상황에서는 특정 선거구 경계선을 몇 블럭만 어떻게 다시 긋느냐에 따라 특정 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구가 순식간에 탄생하게 됩니다.
아, 그 몇 블럭 차이로 결과가 뒤집히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선거자금 지출 제한을 풀어버리면 막대한 자본이 순식간에 승패를 갈라버릴 수 있고요. 우편 투표 유효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도 아까 파울볼 비유하신 것처럼 특정 성향 유권자들 표를 무더기로 휴지 조각으로 만들거나 반대로 되살릴 수 있는 엄청난 권력입니다.
와.
대법원 펜 끝 하나가 차기 의회 권력은 물론이고요. 향후 미국 국가 예산 흐름, 정책 방향, 심지어 시장 투자 심리까지 전부 통제해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겁니다.
진짜 누구를 지지하느냐의 성향을 다 떠나서 패트 자체가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오네요. 시스템의 룰을 통제하는 쪽이 결국 모든 결과를 통제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사법부 영향력이 국가 통제권이랑 정면으로 충돌하는 놀라운 사례가 하나 더 있죠.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국세청, 그러니까 IRS를 상대로 낸 소송 합의안 관련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랑 정부가 이미 합의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플로리다 연방판사가 이 합의안을 곧바로 승인하지 않고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아주 꼼꼼히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제동을 팍 건 상태입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합의안 안에 약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조제니가 훌쩍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른바 정치적 무기와 피해자 보상기금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개인이 정부기관이랑 소송을 해서 합의를 본 건데 퇴직 연방판사만 무려 35명이 들고 일어나서 집단으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35명이나 됩니다.
남의 합의금 문제에 왜 이렇게 수많은 판사들이 사활을 걸고 끼어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이 정한 삼권 분립의 핵심, 즉 돈줄을 누가 쥐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와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 돈줄이요?
보통 정부 예산을 짜고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부 산하기관과의 소송 합의라는 약간 우회로를 통해서 무려 18억 달러짜리 기금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의회를 거치지 않고 돈이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건 단순히 피해 보상금 주는 수준을 넘어서 의회 예산 통제권을 무력화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거액 자금을 융통하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액수가 커서 반대하는 게 아니군요. 국가 예산을 통제하는 헌법적인 룰이 깨질까 봐 사법부가 방어막을 치고 나선 거네요?
정확합니다. 행정부가 권한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또 사법부는 그걸 어떻게 제동 걸고 통제할 수 있는지, 시스템 통제권을 둘러싼 거대한 기관들의 충돌 현장인 셈입니다.
와, 전치랑 제도가 인간들 사이의 권력 싸움이라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서두에 던졌던 그 섬뜩한 10대 천재 소년과 탱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번에는 무려 인간과 기계 사이의 통제권 싸움입니다.
아, 미국 방부의 전장 AI 도입 확대와 관련된 AP통신 보도군요. 이 부분도 사실 앞서 다룬 이슈들만큼이나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전장에서는 1분 1초, 아니 0.1초의 상황 판단 속도가 생사를 가르잖아요.
그렇죠. 찰나가 중요하죠.
엄청난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AI는 현대전에서 무조건 압도적인 무기일 텐데 당연히 군대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고 공격적으로 이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왜 군 내부에서조차 신중론이 나오는 건지 저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첨단 무기 빨리 도입하는 게 무조건 이득일 것 같죠. 하지만 군 내부, 특히 미 특수작전사령부 같은 곳의 일선 지휘관들 우려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이라면요?
AI는 데이터 처리 속도에는 정말 천재적이지만요. 인간의 직관이나 도덕성, 그리고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극도의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전장에서 AI가 단순히 이건 데이터상 위협이다 라고 판단해서 인간 통제를 벗어나 독단적으로 공격을 지시하거나 무기를 발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헉! 진짜 끔찍하네요.
네. 의도치 않은 민간인 학살이나 걷잡을 수 없는 확전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가 고장날까 봐 두려운 게 아니네요. 그 똑똑한 기계가 맥락 없는 결정을 내려서 인간이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까 봐 두려운 거군요. 그래서 반드시 최종 방아쇠는 인간이 당기도록 감독 체계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기계한테 100% 통제권을 넘기는 순간 그 무기의 창끝이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할 수도 있다는 아주 본능적인 공포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요, 군 내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도 싸우나요?
네, 이 AI 기술을 직접 만드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랑 국방부 사이의 충돌로도 번지고 있거든요. 엔스로픽 같은 아주 유력한 AI 기업들이 군사적 활용 범위를 두고 선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아, 기사를 보니까 엔스로픽 측 입장은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개발한 혁신적인 AI가 사람을 직접 해치거나 무차별 감시하는 자율무기로 쓰이는 건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입장에서는 아니 국가 안보 지키기 위해 쓸 수 있는 최고 기술이 있는데 윤리 따지다가 적군한테 뒤처지면 그거 누가 책임지냐 이렇게 반박할 텐데요. 이게 과연 접점이 찾아질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특히 베이 지역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뉴스를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베이 지역에 엔지니어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옆집에 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어젯밤에 짜놓은 코드가 당장 내일 지구 반대편 전장에서 드론 타겟팅 시스템으로 쓰일 수도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실이니까요. 기술 발전 속도는 이미 인간 통제 범위를 아득하게 벗어났는데 인간은 뒤늦게 윤리나 법이라는 아주 느린 도구로 그걸 어떻게든 통제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글로벌 안보 포트폴리오 짜고 대법원이 선거 룰을 재단하고 AI 무기 통제권 두고 싸우고 이 굵직한 이야기들 듣다 보니까 약간 머리가 아득해집니다.
하하, 스케일이 좀 크죠?
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솔직히 지구 반대편의 AI 드론보다 당장 오늘 밤 내 수면을 방해하고 내 가족 안전을 위협하는 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통제와 안전의 테마를 이제 우리들의 내 집 앞 골목길로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일상 속의 미시적인 불확실성이야말로 우리 피부에 가장 따갑게 와닿는 법이거든요.
네, SF게이트 보도를 보면요,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앨런 웡 슈퍼바이저가 불법 폭죽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곧 7월 4일 독립기념일 다가오잖아요.
아, 그때마다 아주 전쟁통이죠.
맞아요. 동네 곳곳이 전쟁처럼 변하는데 건조한 여름철 화재 위험도 끔찍하지만 반려동물 키우는 집에서는 폭죽 소리 날 때마다 아이들이 사시나무 떨듯 떠는 정말 공포의 시간이거든요.
네, 개들이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 이 법안이 기존이랑 뭐가 달라진 건지 메커니즘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위반할 때 $125에서 $250 벌금을 물리는 건 알겠는데 원래 폭죽은 현장에서 단속하기가 하늘이 별 따기 아니었나요? 다들 터뜨리고 바로 도망가잖아요.
바로 그 현실적인 부분을 파고든 법안입니다. 과거에는 누군가 폭죽을 터뜨렸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보면 이미 다 도망가고 없거나 증거 입증하기가 너무 까다로웠거든요.
네, 잡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법안의 핵심은 현장에서 직접 인용장, 즉 벌금 딱지를 끊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간소화된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해서 골목길 소음이나 화재 위험이라는 일상 불확실성을 시행행정력이 빠르고 확실하게 통제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아, 쾅쾅 터지는 폭죽에 놀라는 반려동물 이야기하니까 동네 골목길 안전이랑 직결된 또 다른 충격적인 로컬 뉴스가 확 떠오르네요.
어떤 뉴스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보도인데요. 제가 이걸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우편 배달원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미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혹시 캘리포니아인가요?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였어요. 무려 600건이 넘었습니다.
와, 600건 이상이라는 건 우정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재난 수준의 수치입니다. 베이 지역 수치만 따로 봐도요. 오클랜드가 27건, 샌프란시스코가 16건으로 전국 최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솔직히 개에 물리는 사고가 안타깝긴 하지만요. 그게 뉴스에서 이렇게 신박하게 다룰 만큼 엄청난 사회적 위협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견주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게 단순히 배달원 한 명의 부상 문제로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훨씬 심각한 겁니다. 우정청의 대응 메커니즘을 살펴보면요. 우정청은 배달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통제합니다.
네.
그래서 공식 권고사항으로 우편물 배달 시간대에는 반드시 반려견을 집안의 다른 공간에 분리해두고 배달원한테 직접 우편물 받으려고 문을 열지 말라고 당부를 했죠.
그럼 만약에 이런 권고가 무시되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 동네에서 개물림 사고 위험이 통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요?
아주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우정청은 해당 주소지뿐만 아니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블럭 전체의 우편물 배달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시켜버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헉, 진짜요? 우리 집 개 관리를 잘못했다가 죄 없는 이웃들 우편물까지 통째로 끊겨버릴 수 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내 눈에는 너무 사랑스럽고 100% 통제 가능한 가족이지만 낯선 사람한테는 예측 불가능한 맹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거든요.
와.
일상의 편의를 유지하는 시스템은 결국 내 집 앞 현관의 안전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통제력이 전제되어야만 굴러간다는 걸 이 뉴스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뉴스들을 한 줄로 쫙 꿰어보면 참 묘한 통찰이 나옵니다.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불확실한 미국에 대비해서 방위망을 재편하고 있고요. 미국 대법원은 향후 10년을 지배할 선거룰을 완전히 뒤바꾸려 하고 또 국방부는 AI라는 미지의 두뇌를 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동네 경찰은 한밤중 폭죽을, 우정청은 집 앞에 반려견을 통제하려고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거시적인 국가 단위의 생존부터 미시적인 골목길 평화까지 인간은 어떻게든 이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의 변수들을 틀어지고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든 겹겹의 사례들을 뜯어보면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남지 않습니까? 과연 그 완벽한 통제라는 게 현실에 존재하긴 하는 걸까요?
제 생각이 딱 그겁니다. 우리가 대법원을 통해서 정치로를 통제하려고 하면 그 판결 자체가 선고판의 가장 큰 변수가 되어버리고요. 군사적 우위를 위해서 AI를 통제하려고 도입하면 그 AI가 도리어 인간 목숨을 위협하는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결국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오만한 환상일지 모른다는 뼈아픈 역설을 마주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돌발 변수를 차단하려는 건 거대한 파도를 맨손으로 막으려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토록 빠르게 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생존 기술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완벽히 통제하겠다는 강박을 내려놓고요.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가 착 덮쳐올 때 우리가 얼마나 유연하고 빠르게 적응해낼 수 있느냐? 진정한 힘은 통제가 아니라 그 유연한 적응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유연한 적응. 정말 와닿는 말이네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포 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5월 31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